첫 번째로 정치신학. 정치신학은 잘 사는 사람들, 제1세기의 사람들의 해방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할 해방신학은 못 사는 사람들의 정치신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성신학은 여자들의 정치신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신학은 실존주의 신학 플러스 사회학적 이해 혹은 마크스주의적 이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이 막다른 골목에 부닥쳐서 발전해서 나온 것이 정치신학이고, 그것이 부자 나라에서 꽃이 피면은 정치신학이 되고,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꽃이 피면 해방신학이 되고, 여자들에게 가서 꽃이 피면 여성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발상들은 실존주의 플러스 사회학적인 접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존주의 신학, 지난번에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 못한 부분, 중요한 개념을 다 못했는데, 그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은 독일의 1차 대전의 산물이라면, 오늘 할 정치 신학은 독일의 2차 대전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구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을 만나면 사상의 성숙, 변화를 가져오는데, 한국 사람도 그럴까를 생각을 한다. 아마 시간은 느리겠지만 한국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겪고 군사 정권 36년을 지나고 뭐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왔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글 쓰면 발전할 수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출판사, 뭐 어문각이라든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개의 출판사들은 문화 사업을 한다라는 금지를 가지고 출판을 했고,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 책만 골라서 열심히 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장사되는 책이 아니면 출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책이 출판이 되고 그것이 읽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책을 TV에 선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테레비의 나라지만 미국에서 책 광고를 TV에서 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책 광고 1억 원의 광고비를 투자하면 3억 원을 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글을 쓴다. 써도 안 되거니와 출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 표면적인 거고, 심층적으로 보면 독일 사람들이 1차 대전을 겪고 실존주의 철학과 신학을 만들어내고, 2차 대전을 겪고 정치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듯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저는 요즘 유대인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핑계고, 남달리 악조건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상한 운명이 그들의 위대성의 그 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대의 사상사에서 보면 독일인들이 위대한 위치를 세계사적으로 차지하는데 그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열등감, 대몽주의가 시작되면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열등감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을 단지 졌을 뿐만 아니라 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뭐 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된다면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독일과 일본이 각각 어느 쪽으로 뛰고 있는지 이 개구리들이 그거를 아마 한번 연구해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사건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동양의 일본이라는 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뭐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실존주의나 허무주의 뭐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 유행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정치신학을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신학이라는 게 2차 대전의 산물이고 실존주의 신학은 1차 대전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대전에 대한 보수 반동이 칼 발트, 스위스의 칼 발트 신학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자유주의적인 반동은 1차 대전이 나자 인간이 뭔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인간이 일을 저지르자 인간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칼 발트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면 인간이 이 모양이야? 그 인간이 뭔지 한번 보자. 그것이 실존주의 신학입니다. 제가 오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할 텐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이 났을 때 많은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침묵을 지켰냐. 그러나 유대인들의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왜 하나님 얘기하냐. 그래서 사람 놈들이 저질러 놓고 사람 놈들 너희들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왜 가만히 있는 하나님 얘기 있는 애들 하냐. 이런 애들 나쁜 놈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이게 유대인들 보통의 강서가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포로 수용소 사건을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도 그 시간에 뭐 했을까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 인간의 양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1차 대전의 후유증을 끌어안고 싸우려고 했던 하이데거와 불트만,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고 그 개념으로 신학을 전개한 불트만의 신학의 핵심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이 신학의 중심이지만 그래서 칼 발트는 신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이 신학, 말 그대로 신학은 God talk,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이 신학의 중심이지만 자유주의의 계통을 이어받은 불트만이 보기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신학을 하면 한국말로 표현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 영어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참새와 나비가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신이 신학의 주체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불트만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포엘바하의 명제를 받아들인 거죠. 신학은 인간학이고 인간학은 신학이다. 그러나 그건 리덕션이죠.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축소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볼트만의 이해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다 하려면 여기 어느 학교 나왔어? 그 고향이 어디야? 족보는 뭐야? 뭐 얘기가 나와야 얘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트만의 이해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려면 걔는 어느 귀신을 섬기느냐? 그거를 좀 들어봐야 아 그래서 얘가 이런 짓 하는구나 또 이해가 된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고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중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볼트만이 생각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볼트만은 인간을 살피기 시작했고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다른 기성 존재들과는 달리 인간은 실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이 영어에서는 단순히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 실존주의의 철학과 신학에서는 실존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막연하게 실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냥 실존적 그러면 내 운명 전체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 중대한 결단 그런 걸 할 때 실존적 결단, 실존적 고민 그런 말을 쓰는데 독일 사람들이 실존이라는 단어를 쓰면 보다 엄격한 존재라는 단어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책도 아니고 이거는 한 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이게 계속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실존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20세기 후반에서 본다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을 너무 높은 데다가 올려놨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 20세기 후반의 문제고 20세기 후반의 생태계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실존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 실존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물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바깥에서 봐서는 모른다. 그리고 어제 본 사람이 오늘 그대로냐 아닌가. 실존이라는 것은 대상적 사물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반드시 다른 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xistence거든요. standing out. 본질에서 이렇게 발을 이게 나가려고 문을 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발을 절반쯤 내리는 집안에 가만히 처박혀 있는 거 그거 변함없는 그 양반들 그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머슴이 임금님의 상전에 명령을 받고 절반쯤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실존입니다. 변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실존은 결단이라는 것을 통하여 본질에 이른다. 그러니까 다른 사물은 존재하는 그대로 그 모습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실존이라고 했을 때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본질이 사건, 순간으로만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 이 사람 알아? 아, 알지. 내가 그 사람하고 너 여행도 같이 가고 술 먹고 정치적인 음모도 하고 내가 옛날에 같이 지냈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새로 만나보면 그 사람은 이미 달라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물처럼 객관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존적 이해다 그러면 기성품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서적으로 하면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은 엑소도스, on the way. 그 제일 초벌의 말로 보상의 존재가 길 위에 나그네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그래서 그 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능성이고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결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사건은 말투가 보면 당신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는 거가 되겠지만, 불투만의 이해를 보면 인간이 decision making, 결단을 잘못한 거죠. 인간이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의해서 엉뚱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하이데거의 말을 빌어서 인간은 세계 내 존재, being in the world, in their best time, 뭐 그러는데 세계 내 존재다. 뭐 이게 이 어려운 말 다 틀렸고, 인간, 이게 실존, 그러니까 인간을 개인으로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 개인이 공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세계라고 하는 상황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의 인간 이해에서 중요한 것, 그 결단, 가능성,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라고 하는 유한한 것, 그 안에 내가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뭐 피투성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던져졌다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결정되는 어떤 운명의 상황에 내가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실존, 이게 말하자면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건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라는 건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givenness. 주어진 것에 대한 sense. 여기에 와 있는데 자꾸 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이런 사람 봤죠. 그거는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사실성, 현실, 고정된 것, 이것이 fact이 사실성 있고, 하나는 미래, possibility, 열려지는 게,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정신병 중에 가장 초기 증상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LA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내가 장관할 때, 뭐, 내가 서울시장 할 때, 뭐, 내가 경찰서장 할 때, 뭐, 자꾸, 그거 아직 여기 안 온 사람들이에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여기 던져서 이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자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일류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실존, 크게 보면 본질적인, 본래적인 실존이 있고 비본래적인 실존이 있는데, 그것은 성서적으로만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의인이죠. 그래서 이 본래적인 실존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보다 앞서 있는 현실, 그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그것을 fact-ity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서 와 있습니다. 그 내가 요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곤란해. 그 다음에 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도 이 과거에 못난 유산들이 물려져 있습니다. 이 죄악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달라질, 내 결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fact-ity, 나보다 앞서 내가 좌우할 수 없는 현실, 사실, 이거에 대한 부정, 혹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열려져 있는 가능성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죄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시에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야, 여기는 미국이다 그런 사람들, 아, 우리는 한국 사람 사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미국이다 그런 사람은 미국이 뭔가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조금만 부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철학에서는 왜 인간이 이런 fact-ity, 현실성, 사실성과 열려져 있는 미래성, 가능성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느냐,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신학으로는 그 설명이 간단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불투마는 철저한 루터라는 거예요. 워커는 인간은 개인이고 신앙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신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불통하는 걸 철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불트만은 인간은 미련하여 현실, 과거와 현실, 이미 결정된 것,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연료되는 미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부정한다.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불트만은 이건 많이 얻어먹었다. 너는 철학을 한다고 출발해서 신학으로 종지부를 찍느냐. 그래서 불트만이 실존주의를 하면서 신화를 벗긴다. 이거는 말이 잘못된 거고 원래 불트만의 말로 하면 재해석하는 거죠. 신화를 벗겨버린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지 않는 3층천 세계관의 신화를 벗겨버린다라는 건데 학자들이 불트만이 성서에 있는 신화를 벗겨버리고 성서를 실존에 대한 이해로 인간의 결단에 관한 책으로 읽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성서에 대한 모독이다. 다른 하나는 너는 잘 나가다가 왜 예수 얘기를 하냐. 하이데거랑 같이 했으면 끝까지 하이데거랑 같이 가라. 하이데거는 예수가 없어요. 철학자가 예수 얘기하면 그건 정신전자죠. 예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스캔들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예수 얘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거는 예외.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쯤 되면 호루라기 딱 불고 비켜져요. 아 얼마나 신날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외가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살만하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예수는 예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런 신화적인 사고방식, 이런 모순이 하이데거의 철학에는 없지만 불트만의 신학에는 남아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실성 혹은 미래에 열려진 가능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서 산다. 여기가 미국이라고 다 규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빗속에 흐르고 있는 과거라는 역사, 부끄러운 과거라는 역사, 그걸 이게 떠나왔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과거 그런 사람은 여기가 미국이고 가능성의 땅이고 새로운 현실의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있는데 이 열려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눈 감으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잘못된 집착을 하면서 사람은 살아간다. 이게 불신앙, 이게 죄라. 그런데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철학적인 인식과 통찰, 결단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하이데거예요. 근데 불트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것은 가능성. 이론적인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러나 real possibility는 예수 믿어야 된다. 불트만은 이거는 끝까지 고집하는 거야. 그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유한성, 역사의 오염, 그런 것에 제한을 받고 조건 지어졌는데 예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았지만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다. 불트만의 신학에. 그래서 불트만에게 있어서 예수는 단순히 결단을 촉구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처럼 그것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불트만은 신화를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중지했다. 이건 예수 믿고 천당한다라는 거, 이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성서의 권위를 다 벗겨버렸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불트만을 이제 비판을 하죠. 그리고 불트만의 철저한 불트만의 제자들, 학문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은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불트만이 역사성을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해가지고는 확실하게 아는 게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독일의 철학 혹은 서양의 철학으로 하면 우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럼 그 돈을 버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은 상대적인 거고 우연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역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낫다. 반드시 난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면 좋은데 세 사람이 하면 비밀이 세서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은 중요하긴 하지만 필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투만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성경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이 아니니까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마리아의 육아일기가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 마리아의 육아일기대로 애를 키우면 이게 전부 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No way. 그건 우연이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건 다 우연이라 이게. 될 수 있거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이게. 따라서 성경에서는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으로 막 그림을 너무 진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안 보여요. 둘째로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확실한 필연적인 진리를 얻는다.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수긍을 하셨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야 이제 내가 감옥에 오래 갈 때 오면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는가? 얼마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대통령 되나? 될 수도 있죠. 하긴 만델라 아프리카에도 감옥에 오래 가 있는 덕에 뭐 다른 거 없어요. 감옥에 오래 가 있는 덕에 대통령 됐죠. 폴란드의 바렌사 대만 오래 한 덕으로 대통령 됐죠. 바렌사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영 안 된 것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그 덕에 대통령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몇 가지 사례도 쓰면서 야 이제 대만 핵심하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면 대통령 되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역사책을 쓸 때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감옥으로 가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봐라.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은 아멘 할는지 모르지만 독일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교훈은 단지 상대적이라 해요. 거기에는 필연성, 확실성은 없다. 따라서 역사성,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실존적인 결단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역사적인 결단,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 역사에 대한 의식은 좋지만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이 구원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은 역사주의, 그건 상대주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이건 부당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안 온다. 그런 면에서는 칼 말트하고 불투만은 같은 거죠. 이게 독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그것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니네 교회는 뭐가 자랑이냐? 뭐 우리 그런 거 없다. 야,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된다. 이게. 아, 도대체 그게 좀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뭐 줄줄줄줄이 막, 누구도 뭐, 누구고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 자기가 가서 부흥했는데, 뭐, 누구가 뭐, 뉴욕에서 양복점 했는데, 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가보니까, 뭐, 큰 부자가 됐다. 가는 데마다 주소 생긴다. 한국에 가면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간증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거는 안 써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역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얻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이다. 이건 사실이다. 이러면 정답이잖아요. 이 독일의 철학의 훈련받은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 사람이 그래서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소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진리냐? 글쎄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 필연적인 진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의 신학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줬고 그 후에 역사적인 예수 연구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줬고 이 실존이라는 단어, 본래적인 실존, 비본래적인 실존 등등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많은 신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많은 단어들을 남겼습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불트만에게 있어서 신앙은 결단이지만 다른 말로는 자기 이해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그래서 이제 전이해라는 말이 불트만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이해 혹은 전제. 프리서포지션, 프리 언더스탠딩. 신앙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라는 말을 쓰고 이 이해라는 말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실존적인 결단을 가져오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위한 자기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질문한 만큼만 이해한다. 뷔페 식당에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물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트라이하죠. 저는 안 먹어본 건 잘 안 먹어요. 어쨌든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뷔페 식당에 가서 아무리 많이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큼만 먹는 건 마찬가지죠. 질문한 것만큼만 대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일반 철학적으로 말하면 전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제 없는 해석은 없습니다. 프리서포지션 없는 해석은 없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치신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전이해라는 말을 설명하죠. 전이해와 이해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칼 바르트의 신학에서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의 신학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가고는 불트만의 이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이해가 있으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트는 신앙인들을 위한 신학이고 불트만은 철학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비신앙인들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사람은 이런 거다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이해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고 탐구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되고 교회의 메시지를 만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내가 누구지? 다시 묻게 되고 또 새로운 메시지를 만나서 성숙한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회의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회의하고 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신앙과 의심은 늘 반복되는데 내가 늘 불신앙의 상태에 있느냐 그건 아니고 돌아보면 내가 의심했고 문제 삼았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그러나 언제나 신앙과 불신앙은 공존한다. 그 엄격하게 회의는 공존하는데 불투만에 말하면 신앙과 회의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전이해가 공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씨의 이해로 하면 교회 안에 없는 있지 않은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만하게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전이해라고 하는 내가 의식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14살, 15살에 모릅니다. 그런데 남녀를 모아놓고 보면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은 그때 가보면 안 돼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몰라요. 여기서 전이해라는 거는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지 본래 아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런 계급의 변환을 경험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7원짜리 라면을 먹다가 한국에 가가지고는 1981년도에 갑자기 15,000원짜리 조선호텔 뷔페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요. 이게 20센트짜리 라면하고 14,000원, 15,000원짜리 밥하고는 이게 값 차이가 이게 엄청난데 그게 현기증에 느껴질 정도라죠. 근데 뷔페식당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냥 많이 먹으면 진짜 썩는 거죠. 이제 뷔페식당이죠. 근데 음식이 썩는 게 아니라 내가 썩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넌 어떤 음식 좋아하느냐? 그럼 자기가 아는 음식만 주워 삼킨다고.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 음식 다 갖다 놓고 물어보면 그때 정답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그럼 짜장면을 모르니까 된장찌개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갖다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좋아하네. 이것도 좋아하네. 나중에 아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이해에 도달한 거예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바닷가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산에 도라지와 도덕을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철학자들이 나중에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해라는 게 먼저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찾아가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혀 관심도 이해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느냐. 전이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상태에서 확실한 이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막연하게 무의식 속에서 그가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메시지와 만날 수가 있고 만나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 바깥에 있는 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은 실존이기 때문에 사건으로서만 존재하지 이게 소유할 수 있는 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실존은 또 standing out 또 집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고 탐구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되면 내가 누군지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나사모처럼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화는 이 개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서럽게 역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것으로 신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문제, 확실성의 문제, 안심에 대한 문제, 뭐 보장에 대한 문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보면 한 4층, 5층 건물이 그 레만 호수가에 쫙 둘러졌는데 그 지붕 꼭대기에 쫙 둘러보면 전부 다 시큐리티라는 단어예요. 증권회사들이 세계 은행과 증권회사들에게 쫙 들어있습니다. 시큐리티. 이것은 20세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해답 질문입니다. 과제입니다. 불트만은 그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시전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그 순간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다음 순간에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1차 대전이 지나면서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이성,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이성과 기술에 의하여 지상 천국이 일어날 거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 발전, 시간 그러면 된다라고 믿어요. 유토피아가 일어날 거로 믿었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된 것이 시큐리티의 문제, 확실성,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런 이 불안을 퉁쳐서 먹고 사는 게 보험회사하고 통계죠. 이 두 개의 회사는 참 문제가 많아요.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불투만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신신학에 대한 이야기, 정신신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출발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신학의 출발, 좀 2차 대전이라고 했죠.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죠. 히로시마와 아우슈비츠. 독일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아우슈비츠로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신학의 출발점은 after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후에도 기독교 신학은 가능하냐 그런 거죠. 이런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우슈비츠는 고통의 문제예요. 신의 침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에게서의 아우슈비츠는 수치의 문제고 딜트, 죄책의 문제고 슬픔의 문제, 이 인간성을 상실했다라는 수치와 슬픔의 문제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캐서릭의 요하네스 매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의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 그들은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출발점이 아우슈비츠 사건에서 왜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몰트만과 매츠는 침묵을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신의 침묵이 아닙니다. 왜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지성인들은, 독일의 신앙인들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웃들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말이 유대인들인데 내 친구들이, 인간으로서 내 친구들이 히틀러의 깨스실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참회와 반성으로 나온 것이 정치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해답이 바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신학은 개인의 결단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치신학은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이 정치, 정치는 파워 게임이에요. 팔레틱스라고 하는 것은 집단 이해관계, 집단의 권력, 신의 역학관계인데 정치라는 단어가 하는 것은 서점가에 가보면은 politically correct 뭐 그런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나쁜 거고 틀린 건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옳다 그런 책 제목이거든요. 이게 아마 TV 토크쇼나 뭐 어디서 미국 대통령을 비꼬면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신학교 서점에도 가면은 이런 제목으로 politically correct wisdom 뭐 사실은 엉터리지만 정치적으로는 말이 되는 지혜 뭐 그래가지고 뭐 성경책도 나오고요. 약속 바른 사람들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써내는데 정치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politically innocent 교회 사람 없다 그런 겁니다. 실존주의는 한마디로 신에 대하여 말할 때 나 자신에 대하여 말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는 마침내 신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고 나라는 것은 미완성이고 늘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치신학은 한마디로 politically innocent 정치적으로 천진난만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지대에 서 있는 교회 메시지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독일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루터가 우상처럼 중요한 신학의 모델입니다. 루터의 신학에는 두 왕국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팔이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사랑을 베풀고 왼손은 정의를 베푸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은 교회 오른손에 있는 교회에다가 맡기고 왼손에 있는 국가 정치 기구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은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두 손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국가와 교회가 존재하고 이 두 개의 질서는 혼돈되면 안 된다. 이 이론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등장하여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 청장의 가스실로 끌고 갈 때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마침내 교회를 간섭하며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통폐합하고 교회의 비숍 의 자리에 임명에 간섭할 때 교회는 대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순교자 보네포 독일교회의 목사 보네포의 고민 같은 것은 예외입니다. 보네포의 책에 보면 이 두 왕국론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 루터 선생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을 혼돈하는 건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1943년에 등장한 히틀러 제3제국의 총통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교회를 괴롭히지는 않고 있는데 목사인 내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국의 보수 그러는 교회도 만약에 국가가 예배를 이렇게 봐라 예배 볼 때 국회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봐라. 그러면 한국 교회도 바꿔 뒤집힐 거예요.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했듯이. 따라서 한국의 절대다수가 칼빈 장로교인들인데 이 장로교인들도 개신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두왕국론을 신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세상, 천국, 인간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외치는 한국의 장로교 보수 세력이 그들이 정말로 보수적이냐? 그들은 국가가 교회에 직접 상관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빙자하여 자기네들에게 직접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라는 이름으로 politically innocent 한 입지에서 정치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나라는 상관없고 나는 저세상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목사님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고 장로님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고 장로됐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리고 예배에 간섭하고 등등 국가가 종교적인 업무에 손을 댄다면 한국 교회는 바깥 뒤집힐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거 politically innocent 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메시지는 거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아폴리티컬 메시지 비정치적인 정치와 무관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교회는 그동안에 politically 무관심 한 위치에 있었고 아무리 독일 교회가 루터의 two kingdom theory 두 왕국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국가가 교회의 울타리를 건들기 시작하면 데모한다. 그런데 이 루터를 빙자해서 교회 바깥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교회는 아 그건 내 문제 아니야 그랬다. 따라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왕국 이론 때문에 정치적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왔지만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옆에 법당 유대인 회당을 탱크로 몰아붙이면 가장 있고 똑같은 사회적으로 똑같은 종교단체인데 그 탱크가 교회로 올라오면 데모한다. 그냥 어차피 이 세상 우리는 죽은 다음에 저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면 법당을 밀으나 유대인 회당을 밀으나 예배당을 밀으나 아 그냥 시킬 것 거야.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안 건드릴 때는 루터를 빙자해서 아 세상이란 세상 임금에게 그러다가 자기네들을 건드리니까 독일 교회도 데모했다. 루터를 빙자한 정치적인 무관심, 정치적인 천진난만한 중립지대에 있었던 이 독일 교회를 대신하여 요하네스 메츠나 몰트만 등등의 신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교회의 메시지는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도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차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에게 문제됐던 또 하나의 이론은 계몽주의. 그다음에 19세기 부르주아들의 개인주의인데 그것은 루터는 두 왕국, 두 나라, 그다음에 계몽주의에서는 신앙은 private matter, 사사로운 것이다라고 합니다. UN 헌장 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소련 헌법, 심지어는 북한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집회의 자유라는 말인데, 그건 고급 속임수입니다. 세상에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법의 한계 내에서 자유죠. 그 말, 자유라는 말은 법의 한계 내에서 자유지 사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사생활 막 불편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맨날 언론의 그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것들이 맨날 이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헌법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명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하는 종교라는 말은 private matter,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그렇다면 개인의 결정에 맡긴다라는 계몽주의 부르주아의 종교 이해입니다. 이 계몽주의 부르주아의 종교 이해에서는 예수가 종교 재판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 처형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일은 종교적인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종교에 관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마르틴 루터 킹의 예를 들어보죠. 실제로는 종교는 자유롭지 않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랬을 때 마르틴 루터 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심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것, 퍼블릭한 문제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다.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교는 퍼스널한 개인적인 실존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만 그런 차원이 있긴 하지만 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프라이빗 사소로운 것이 아니고 종교는 공공연한 겁니다. 퍼블릭 매터입니다. 그래서 불투만이 탈신화화라는 말을 썼듯이 몰트만과 요하네스 메츠는 신앙의 탈사사화 디프라이빗타이제이션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독일 신학을 조금 이해하면 정말로 고마울 것 같아요. 신앙은 프라이빗 매터. 화장실에서 남이 안 보는 데서 나 혼자 생각하는 거냐. 이게 19세기의 라이주의자들의 신앙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처럼.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러냐. 공공연하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전하고 길거리에 가서 행동으로도 보이고 사생활과 공생활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건 퍼블릭 라이프의 하나의 1차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신학이 불투만의 실존주의 신학이 성경에 있는 신화를 벗기자라고 말했듯이 기독교인들의 사유방식 속에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게 탈신화화에 해당하는 탈사사화라고 하는 이 사사라는 말은 이게 캐톨릭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좀 뭐 적당한 단어가 없는데 그래도 private thing, 사사로운 일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이게 한자하고 캐톨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편해서 쓰는데 개신교로서는 조금 어색합니다. 신앙은 사사로운 일, 이라는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처형되는 그런 끔찍한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신앙은 그냥 사적인 취미생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루터의 두 왕국론의 오해, 그리고 계몽주의와 19세기 부르주아들의 신앙의 잘못된 유산, 신앙은 사사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항하고, 그 다음에 마크스의 통찰력, 이것은 실존주의자인 불트만이 마크스의 이름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이해, 전제 없는 해석은 없듯이 인간의 인식, 이해, 그런 것들은 social interest 혹은 class interest, 계급의 이해 관계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름답다, 어떤 것이 선하다, 어떤 것이 옳다라는 인간의 판단, 그리고 심지어는 이 듣는 것, 보고 말하는 모든 감각,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의 감각은 중립적이라고. 바깥에서 무엇이 있었으니까 내가 받아들인다. 백지 위에다가 무엇인가가 자국을 남긴다, 이게. 그게 영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험이라고요. 백지에서 장미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장미 자국이 나고, 코스모스가 떨어지면 코스모스 자국이 나고, 비가 떨어지면 빗자국이 난다. 그게 영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험론적인 인식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한테서 들은 얘기하면 다 달라요. 당연하다고.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독일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후에 이제는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이해, 인식, 판단 속에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텔렉추얼하게 말하면 전제와 전이해고,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서 있는 계급의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관계, 혹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self-interest, 그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을 철저하게 끌고 간 것이 해방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일의 정체신학은 이 마크스의 인식과 self-interest 혹은 인식과 클래스, 계급 interest, 계급의 이해관계, 그 연관성을 정치신학은 끝까지 몰고 가지 않은 거예요. 몰트만의 체제는 정의나 평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몰트만의 정치신학에서는 초기에 1960년대에 등장해서 70년대 꽃을 피웠는데 70년대 정치신학의 중요한 단어는 정의라는 말이에요. 80년대는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90년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린 평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평화, 요즘은 뭐 녹색 평화 이렇게 이게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남미의 해방신학에서는 정의나 평화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뭐라고 묻냐면 누구의 정의, 누구의 평화냐. 실존주의자들은 진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제 해방신학은 누구가 생각하는 진리냐라고 물어요. self 혹은 class interest와 영 상관이 없는 보편타당한 진리,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것은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 마크스가 말했던 인식을, 통찰을 독일 사람들이 겸허하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탈사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탈사사화와 마찬가지로 탈 이데올로기 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마크스적인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데올로기 그러면 공산주의를 말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이념 비판 교육 이런 것이 필수,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때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은 공산주의는 나쁘다라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말하는 건 그 36년간의 군사정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크스가 말하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아이디올로지,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사상, 이론, 이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마크스가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 스테토스코, 현실, 예, 이미 지금 존재하는 현실, what is, 지금 있는 것, 나쁘게 말하면 기득권, 기성질서를 justify 하는, 변호하는, 옳다고 말하는 이론만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신학은 참여하는 자들의 신학인데 지금까지 교회는 아폴리티컬,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는 아폴리티컬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위치에, 폴리티컬리 이너센트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스테터스코, 히틀러에게 편드는 침묵 세력이었다. 아우슈비츠 사건 때 우리가 침묵했던 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가담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참회 선언이. 지금 이 권력이 바뀌면서 뭐 내가 새로운 인물이다, 새로운 인물이다, 뭐 얼마 전에는 무슨 이해창 씨다, 뭐 누구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는 군사정권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인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긴 36년의 군사정권에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 낱낱 재산 공개한다.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파워로 농민이 가만히 있는 거하고 달라요. 대법원 판사가 가만히 있는 거, 농민이 가만히 있는 건 질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대법원 판사하고 딱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군사정권에서 뭐 했느냐? 정치신학의 입장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공범자라고요. 그들은 국민을 억압한 공범자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나는 innocent하다. 난 부정착취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legal system으로 I am innocent. No way.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정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할 때 그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스테토스코, 그 군사정권을 디펜스하는,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죠. 그것의 신현으로서 하는 것, 그것을 참여하고 나서 그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의미에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좀 봉사하겠다, 뭐 그러면 말이 되지만 지금 김종필 씨, 이 사람 아주 군사정권에 아주 1등 공신인데 뭐 이런 사람들 참여하고 나서 내가 이제 속죄하는 의미에서 좀 잘해보겠다 듣기 전에 기회를 달라, 뭐 이런다면 말이 되지만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권력이 바뀌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다 잃어버린 듯이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인들이 보면 상상이 안 가는 난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양심과 이 도덕적인 판단 지식에 있어서 이런 처참한, 정말 아포칼립틱한 거예요. 무신문 학생이 혼돈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독일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사건이 지나고 20년쯤, 이게 금방은 안 돼요. 한국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20년쯤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즉시 아 우리가 죽일 놈이구나 뭐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20년쯤 시간이 갔는데 이거 신학자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원에퍼 같은 순교자가 있었고 독일의 지성인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들의 서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20, 30년 마크스를 다시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해서 변호운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그 독일의 지식인들의 변호운동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독일의 교회의 지성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소화돼서 나온 것이 정치신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뭐 하늘에 뚝 떨어져서 아 우리 잘못했구나 참여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독일의 지성인들이 끊임없이 참여한 거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그 철학자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은 After Auschwitz, there is no more point.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 독일 사람들은 시를 읊으면 안 돼요. 시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참여하지 않고 낭만적인 시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 지성인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학자의 선언이라고. 그러한 양심선언 후에 나온 거라고. 더 쉽게 말하면 성서에 무슨 뭐 문자 무엇을 동정녀 탄생 믿느냐 예수의 재림 믿느냐 마느냐 하도 논쟁을 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politically innocent한 토론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미국 사회처럼 한가하고 먹을 것이 많은 사회라면 톡톡을 즐기는 판에 그런 한가한 신화적인 논쟁을 해도 좋지만 한국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 세상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억압된 질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교회의 복음이 사방의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의 하나로서 기능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복음이 해방을 가져다주는 기독교의 복음이 정치의식을 상실하면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기득권자를 편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해방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여기다가 New Political Theology라는 말을 꼭 씁니다. 왜냐하면 칼 발트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인간의 오만한 이성에 대한 정정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그 같은 시간에 독일의 칼 슈미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무너진 독일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도와가지고 이 국가를 재건할까 그런 글을 쓰면서 정치신학이라는 타이틀을 썼어요. 새마을 운동을 서포트하고 국가의 군사정권의 통치를 연장시키기 위해 못 가는 길을 혹시 따라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일권 씨가 요즘은 조용 떠났습니까? 그 양반은 뭐 그 반공 이데올로기 하나 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통일교회가 갑자기 급부상한 것은 박정희 씨가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 때문에 이 반공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때 공산주의가 연루됐기 때문에 근데 박정희 씨가 반공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누가 별로 호응을 안 하니까 박정희 씨에 그것을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이 반공 그러고 얘기하는 게 좀 무슨 명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를 걸어. 너 총 만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 명식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것은 박정희 씨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다가 종교라는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을 1923년에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히틀러, 무너진 히틀러의 야망을 달성시키기 위해 독일인들의 정치적인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글을 쓰면서 정치생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독일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신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신학의 최첨단은 통일교였다. 사실은. 그냥 지금 말하는 정치신학은 국가의 신현으로 하는 정치신학이라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요하네스 메츠가 쓴 카톨릭 신학자는 정치신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교회는 뭐냐? 중세에 노아의 구원의 방주,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를 비판하는 예언자적인 공동체, 사회 비판 세력이 교회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교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독일과 같은 데서는 독일 국민이 다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독일 국민들이 뭐 펩시냐 콜라냐 뭐 저 콕이냐 뭐 그것만 한다. 펩시는 프로테스탄트, 콕은 카톨릭을 말해요. 그 두 가지만 결정하고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다 자기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안 가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크리스찬 그러면 사실은 독일의 양심 세력 지식인들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틀린데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그런 것이 아니라 소셜 크리틱을 하는 예언자적인 인스티튜션. 지금까지는 우리는 절상 그리고 교회의 고유한 기능,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내면만 살폈다. 근데 교회는 이 바깥에 사회를 향하여 해야 되는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이 가르쳐준 거다 그런 겁니다. 정치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탈사사화, 탈이데올로기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소위 퓨리탄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문서상으로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미국 헌법이 들어가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세운 국가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부터의 독립선언을 할 때 정치적으로만 독립해서는 안 돼요. 영국 교회에서 하도 혼났기 때문에, 국가교회에서 하도 혼났기 때문에 새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종교는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퓨리탄들의 전통과 공포 때문에 미국 헌법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국가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의 윤리학자들은 그때 너무 성급했다. 이게 잘못 쓴 거라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은 좋지만 교회는, 종교단체는 이미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종교에 간섭할 수 없지만 종교는 시민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크리틱하는 건 의무다, 이게. 그런데 이 퓨리탄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청교도 아닌 퓨리티.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 글을 보면 정치, 이건 단놈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 컴프라마이즈, 타협하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안 간다, 이게. 그런 인식이 미국 이 청교도 후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윤리학자들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봐요. 이 미국 교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정치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안 하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 미국의 건국 이념 이게 절반의 진리인데 이게 잘못 표현돼서 이게 퓨리탄들이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다면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정치. 그러면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방 후부터인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정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 취급 안 해요.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너 그런 거 말 조심해라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사이에는 정치하는 목사 그러면 그 끝이에요. 이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요. 그 욕 중에 제일 큰 놈이거든. 그게 사실 잘못된 거라. 그 다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맨날 그것만 하는 정치 목사, 정치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양심적인 목사인들은 자기 개교에, 자기 집안 단속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큰 부름을 받아가지고 보다 큰 먹을 것이 있는 걸 일찍이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빠삭한데 평생 사우나탕에서 살았대요. 한국에 얼마 전에 감독회장을 지낸 분인데 그분은 서른 살부터 감리교를 이렇게 주무르는 사람인데 지금 평생 30여 년은 감리교를 주무르고 NCC와 기독교 방송을 뒤에서 주무르는 사람인데 돈이 평생 사우나탕에서 사람만 만난 거예요. 부인도 돈 잘 벌고 부인은 조그만한데 그 사람들은 알았다고요.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안 거예요. 그 사람 인간 욕해봤거든. 그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치는 나쁜 사람들 정치인데 일부의 관심이고 우리 절대 다수는 정치적으로 이너센트한 아무 관계가 없는 순진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한국인들이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표에 등록을 거의 안 했다.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하자 그래서 조금 했는데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 뭐 작은 선거가 있는 거예요. 거의 안 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사건이 한번 나면 그 후에 할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상한 법이 통과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세금 많이 안 내니까 이 국가별로 이익이 안 되는 건 추방시킨다. 만약에 그런 이상한 법이 한번 통과되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한번 당해봐야 아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하고 연관시키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생활에 정치는 안방에까지 영향을 줘요. 정치로부터 도망가 있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사적인 영역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금하고 다 관계돼요. 모든 것에 다 관계됩니다. 따라서 정치 우리들의 삶에 차지하는 정치의 영역이 얼마만큼 큰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이 정치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하여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몰트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윤리, 정치신학의 윤리 중에서 이 원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남미 해방신학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야, 그건 우리 안 한다. 간단해요. 왜냐면 남미 해방신학 폭력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제1세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해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보면 참여하는 척만 하는 거지 참여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척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 핵무기가 나돌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던 이런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몰트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경계하고 있는데 거기 이 인물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피해자인 약자인 내가 인간의 주권, 존엄성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그 말은 참 맞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디그니티, 나 자신의 주권, 이 몰트만은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 주권이라는 단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존엄성, 그것을 회복해야만 가능한데 그것을 회복해야만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원수, 적을 사랑할 때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적이, 나보다 강한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어떻게 셀프 디펜스를 할까? 나를 어떻게 방어할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다. 나만 잘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엄성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적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공격적인 마음, 태도를 어떻게 죽이거나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질문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잘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저놈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텐데,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디펜스 할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제가 옛날에 물어봤거든. 너희들 독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문제에 걸려요. 독일 사람들?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없냐?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냐? 그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가해자의 이야기와 이 피해자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원수 사랑을 자기네들을 사랑해주길 바라는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나 몰트만 얘기는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원수 사랑은 원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다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독일 사람, 이론적인 독일 신학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유대인의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을 먼저 넘어서면 그 다음에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사랑의 덩치학은 이 권력 투쟁, 그리고 모든 틈을 법대로 처리하도록 법으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권력 투쟁,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재미있는 얘기는 비폭력적으로 폭력을 극복하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방신학은 넌 너무 순진하고 배부른 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불의를, 강한 사람들의 폭력을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몰트만은 보고 있어요. 근데 해방신학 하는 남미의 사람들은 그것은 유토피아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해방신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